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직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높은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들이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고민도 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많이 생각하는 계절이 있는데, 뭐 늘 그래야 되는데 요맘때쯤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 해를 돌아보는 계절이기도 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 스스로가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잘했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있는가. 그러니까 목사 개인의 어떤 만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 해를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기말고사를 보는 것과 같은.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림,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조심스러움, 또 죄송함, 그러면서 또 내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게 돼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얼만큼 자랐을까, 또 얼마나 변화했을까, 성숙했을까. 내년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조직을 짜고 또 구역 편성이라든지 또 재직 명단이라든지 이런 명단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드는 마음이 첫 번째는 참 감사한 분들이 계셨어요. 참 감사한 분들. 하나님 사랑하고 또 교회 사랑하고 그래서 믿음과 삶이 수반되고 참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자랑스러운 에덴교회 성도들, 참 감사한 분들, 목회자로서 참 감사한 분들, 예배자의 삶, 또 헌신적 삶, 세상에서의 삶 모두 참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참 좋은 믿음의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대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가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이 돌아간 것 같지만, 5만 명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5%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 잘 살던 좋았던 바벨론에서 70년 살다가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약속의 땅을 재건하는데 헌신했던 1차 헌신자들은 2.5%밖에 되지 않았다고. 근데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쫙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을. 자랑스러운 가문, 자랑스러운 신앙인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헌신자들, 참 감사한 분들에게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돼요. 주님, 이분들의 헌신적 삶에 곤고함이나 지침이 없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이 주신 내적 평안과 위로로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헌신적 삶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일 열심히 하면 힘들고 피곤하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 성경에 약속해 주세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우린 땅에서 상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상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살고 아름답게 삽니다. 우리 성도들 그럴 수 있게 되길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내면적 평안들로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인들 이름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죄송해요. 아쉬운 분들도 계셨어요. 한때는 열심히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신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 과거에 하나님 잘 섬겼던 섬김의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연유로 식어져 있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여러분들은 다시금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되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회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섬김이 뭔줄 아시는 분들이에요. 예, 다시 잘 섬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연세가 드셨어도 하나님 섬기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갈렙 같은 경우입니다. 연세가 드셨어요. 다 겁을 내요. 젊은 사람들이 못해요. 그때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산지가 욕심이 나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삶이 뭔지를 마지막에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건지를 마지막에 노년이 돼서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헌신적 삶을 내가 우리 후배들에게 삶으로 마지막에 보여줘야 되는 그 모습이 저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땅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을 한번 보여주는 거였어요. 변하지 않는 헌신의 삶, 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린 끝까지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냐면 더 기다려야 하는 분들의 이름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아직 믿음이 없는 또한 아직 어린 이런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이런 분들이 제일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늘 기도하게 되면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리고 하나님 이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옵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쓰임받는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늘 나가는 분들이죠. 제일 안타깝고 기도가 많이 나가요. 이런 분들은 정말 주님 만났으면 좋겠고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을 좀 맡기고 그러면서 믿음이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늘 그러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일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일을 감당하기가 버거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생명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약하면 그런 사명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은혜부터 먼저 받아야 되고 공동체에 쓰임받는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교회적으로 개인을 위해서도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전도회 총회도 하고 또 우리 당회에서는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게 돼요. 또 헌신해야 되는 분들과 마음을 모으는 일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가 이렇게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쓰임 받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수준이 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보다가 이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떠오르게 됐어요.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은 주로 언제 하는 거예요? 장로 투표할 때 합니다. 그죠? 장로 안수 집사 투표하기 전에 이 말씀 같이 읽어요. 이런 사람들 뽑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임직식 때 한 번 더 봅니다. 권면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들을 해요. 보면 수준이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높은 기준이에요. 높은 기준. 이런 말씀을 대하고 총회하면 회장 뽑기 정말 힘들죠. 이 기준의 잣대를 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기준으로 들이대라 이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고 이 기준으로 우리를 맞추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맞추자. 그리고 이 기준에 다다르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목사들에게, 장로들에게, 안수집사들에게, 권사들에게만 갖다 대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 되는 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이 기준에 적합하게 사는 게 예수 잘 믿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오늘 이 기준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보통 따라갈 만한 수준이 사실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거야 라고 수준을 정해주셨어요. 여기 와야 돼 라는 거예요. 여기 와야 돼. 예수 믿고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거야. 교회에서 일하는 거 이런 사람이 일해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로 다 자라나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참 심오하죠. 오늘 본문을 쓰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 바울 사도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고 했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중에서 오래 하셨죠. 그러나 뭐 몇십 년 되고 이러지 않고 이게 바울이 세우고 그리고 다른 곳들 전도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가셨다가 잠깐 나왔을 때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당시 이 교회를 담당했던 사역자가 디모데였습니다. 젊죠. 어리죠. 경험이 없죠. 그리고 사도도 아니었잖아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건강도 좋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젊은 디모데가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 문화가 범람하고 있고 세속화되어 있던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교회에 향하여서 교회 직분자들은 성도들의 수준은 이래야 된다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들 모두가 다 받아야 되는 기준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혼자서 목회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이단들이 범람할 때였습니다. 바울이 교회도 사랑하고 디모데도 사랑하는 거죠. 이나 지금이나 교회 하나 반듯하게 쓰는 것도 어렵고요. 좋은 목사 하나 잘 교회가 길러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함께 일할 좋은 평신도 사역자들 자라나는 것 그것 또한 솔찬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기준을 높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낮으면 저질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다량 저질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수준을 통하여서 높은 기준을 통하여서 그래서 고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수준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이게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 같지만 교회의 퀄리티가 이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교회 수준이 이래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보면 본문을 보면 성품부터 시작해서 가정, 일하는 모든 사회성 다 내포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예, 정말 이렇게 참 존경할 만한 분, 따르고 싶은 분 그런 분들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교회 직분자들 하면서 1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감독들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오늘로 치면 감독, 장로 이렇게 지금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과 장로들에 대한 말씀이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들에게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기도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이런 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또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해야 되는 장로님. 오늘로 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기준, 기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말씀을 지키는 일.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권면하는 일. 이런 일들이 교회의 아주 근본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시작이 선한 일을 사모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선한 일을 늘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반복되어지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화되어질 때 비로소 열매라는 것이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 변화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늘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행복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실까? 이거를 늘 생각하고 살면 그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삶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곧바로 뭐가 들어오냐면 내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까? 내가 즐거울까? 내가 높아질까? 여러분 이 싸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곧바로 악한 일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내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것을 사모하는 사람. 예, 그러면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책망할 것이 없어져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책망할 것이 없어져요. 내가 책망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한 선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피곤해요. 그렇죠? 그럼 사람 눈치도 봐야 되죠. 누가 뭐라 그러나 안 그러나 귀 기울여야 되죠.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책망할 것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게 나와요.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보면 한 아내 남편이에요. 여기서 한 아내는 한 명의 여자 아내입니다. 이 시대 중요한 이슈예요. 이 시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한 명의 여자 아내예요. 한 명의 여자 아내. 다르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한 명의 여자 아내를 두고 그리고 절제하면서 산다. 신중하게 산다. 신중하게 사는 것. 예, 가정에서야 또한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기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절제하면서 근신하면서 차분하게 성도를 이끌 수 있는 그러면서 아담하면서 우리 한글 표현들이 참 좋아요. 절제한다. 예, 뭐 이건 한문 표현인데 아담하다라는 표현이 참 좋은 표현 같아요. 아담하다. 예, 이런 질서 있고 예의 바르고 또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정돈된 모습들. 예,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모습들. 그 당시에 나그네들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이 아니라 특별히 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 복음 전도자들이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계실 숙소들이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잘 대접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핍박 당시에 교회가 박해를 받을 당시에 위험한 인물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집에 모신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사실 그냥 오늘날처럼 우리 집에서 식사 한 끼 하세요라는 개념이 다른 얘기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일들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잘 가르치는 자여야 된다.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보면 가르치는데 은사를 타고난 분도 계시지만 충분히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데 잘 가르친다라는 얘기는 잘 배운다라는 이야기예요. 잘 배우면 잘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아주 간혹 보면 성경은 열심히 안 보는데 신앙서적, 교양서적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보는 것보다는 좋은데 성경보다 우선해서는 안 돼요. 성경보다. 그러는 분들의 간혹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경적 진리가 약하고 교양 과목이 강하다 보면 그것이 단 줄 알아요. 그게 단 줄 알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마음을 쏟질 않아요. 책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단 줄로 착각들을 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가운데 묵상을 하면서 받는 은혜와 책을 통하여서 받는 것은 농도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그 말씀 가르침을 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 보충할 수 있으면 건강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렇게 기본적인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또한 그 말씀대로 살고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삶을 또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했던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요소였어요.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면 아, 교회 지도자들은 이래야 되는 거구나라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삶을 다룹니다. 3절부터 보면 제일 먼저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로마 시대예요. 헬라 문화권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망했던 원인을 학자들이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가 쾌락이고 하나는 잔인함이고 하나가 사치였어요. 그 로마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로마를 연구했던 학자들의 나온 자료예요. 쾌락, 사치, 잔인함. 이 세 가지가 결국은 그 정말 안 무너질 것 같은 로마가 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쾌락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분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욕과 술이었어요. 목욕 문화, 그 다음에 하나가 술 문화였어요. 성경도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오히려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삶은 쾌락적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세상은요 점점 쾌락주의로 가고 있어요. 우리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사람은 쾌락적으로 바뀝니다. 살만 하면 놀고 먹는 데 관심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성품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타하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예. 한마디 요즘에 더 하면 욱하지 않는 거죠. 욱하지 않는 거. 예. 다투지 않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행동으로나 언어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관용한다, 참는다, 인내하면서 산다. 왜 인내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평화와 진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한다라는 얘기는 모른 척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의 연약함과 실수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막 들쳐내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끄집어내리고 이거는 사탄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일은 연약한 부분들을 덮어주고 감당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아라. 예나 지금이나 이 돈이 왕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을 잘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과 견줄만 하는 것이 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가 돈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열심히 벌어서, 정직하게 벌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멋지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 막 그런 꿈이 막 생기지 않으세요? 막 그런 꿈을 갖는 거,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제가 쓰임받는 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 꿈, 그렇게 사모하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쓸 길을 열어주시죠. 쓸 길을 열어주세요. 싸놓을 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쓸 길을 열어주세요. 인간은 싸놓을 공리를 너무 많이 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늘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그래, 5절에 그래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모르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려. 예,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남 돌보는 게 쉽지 자식 돌보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된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 처음 열심인 것 같아도 그 삶이 꾸준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 자. 그리고 외인에게도 7절에 보니까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우린 늘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잘 못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냉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칭찬받고 살아야 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너희는 칭찬받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정하고 정중하고 집사들도 일구이연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거 저기서 말하는 거 다 다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데 술에 임박이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말씀에 근거한 이성 또 보편적 상식에 기반을 둔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술 취함이에요. 문화 속에서 그런 일들을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서구 문화들 있죠. 한국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선교사들이 와서 그거 보고 한국은 술 먹으면 망한다 이랬던 나라예요. 술 먹으면 망한다. 예, 지금까지도 아무튼 그 술 소비량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술을 먹다가 강제로 먹여서 사람 죽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도. 그게 참 이상한 나라, 이상한 술 문화가 있어요. 이민 와서도 외로움을 술로 달래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구형 모임 끝나고 밥 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술도 드시고 노래방 기계도 틀어놓고 그러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설마 그런 일이 제가 그렇게 저한테 상담을 했던 분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면 안 되죠. 혹시 믿음이 어려서 다른 교회에서 혹시 그런 문화 속에 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단호하고 따뜻하게 타일러 주십시오. 교회 생활하면서 그러는 거 아니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긴장도 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또 하나 있어요. 구체적인 거. 그 다음에 보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물질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존심 지키면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 돈 앞에서 추하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살지 않는 거예요. 남의 돈 떼어먹고 나 편안하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회개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기도 하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돈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되지만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이라도 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교회가 더 잘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좀 더 강조를 했으면, 헌금해라보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마라를 가르쳤으면 한국교회가 더 부흥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헌금하면 복받는다가 아니라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마라가 진리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높은 수준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돈 벌어라가 정직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해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몇 푼 때문에 양심에 힘들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이 힘든 거죠. 힘들게 예수를 믿으니까 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편안하고 자유하면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선한 양심, 예수님으로 새롭게 된 양심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졌어요. 구원의 은혜가 뭔 줄 아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무언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모습을 하나님 섬긴다. 10절에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좀 시간을 두고 사람을 좀 잘 보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자라는 얘기죠. 11절에 여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단정하며 외모가 내면이 영혼이 다 단정하고 우리 사랑하는 에덴교회 여자 성도 여러분 영혼이 단정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영혼이 다 안정한 거예요. 믿음의 삶이 다 안정한 거예요. 그리고 참소치 말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남 얘기하지 말고 좀 신중하고 그리고 그냥 믿음의 삶을 좀 다 안정하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축복과 또 각 개인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3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예, 아름다운 지위 그랬어요. 아름다운 지위.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이야라는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높은 수준과 기준을 향하여서 살고자 하면 정말로 칭찬받는 거예요. 존경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그 다음에 생기냐면요. 믿음의 담력을 갖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면 높은 수준을 향하여서 살면 우리의 믿음이 같이 자라나요. 그 믿음이 자라나니까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내재되어 있는 힘으로 말미암아 증인되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고민하세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요? 예, 갑자기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서 선한 일을 사모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되는 삶의 가치, 삶의 규범, 삶의 높은 수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교회 일꾼들인가, 함께 모두가 다 이런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 잣대를 가지고 목사에게나 장로에게나 권사님들에게만 들이대지 마십시오. 이 기준을 오늘부터 우리 모두의 지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리 살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리 살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거 이렇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쓰임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 우리 교회 조직교회입니다. 장로교회고요. 장로님들 계시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고요. 재직계 부서장들도 있고요. 전도회장들도 계시고요. 구역장 교사들도 있고요. 각 위원회별로 여러 부분에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이런 분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재직회 서리집사부터 임명받은 분들 다 이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먼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편만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내 믿음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기준에 못 따라갔던 과거의 삶, 하나님, 내가 올해가 가기 전에 정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한 해를 결산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